레위기 맥작기 넷째 시간 하겠습니다. 성경 맥작기로는 아마 26째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11장에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율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도덕법.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법. 의식법, 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의식, 유월절 지키고 하는 그런 의식, 그 다음에 시민법이 있어요.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지켜야 되는 그런 법. 이건 지금 먹는 거에 대한 규정이에요. 자, 이런 법은 지금 이 시대에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시민법, 의식법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다. 예를 들어 여기 5절 가서 보면 토끼는 먹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 토끼탕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토끼탕 좋아하시는. 넌 한 번도 안 먹어봤지만 하여튼 어쨌든 토끼 먹는 분 있다고. 7절 가서 보면 돼지 먹으면 또 안 된다 그러잖아. 돼지고기 얼마나 또 맛있게 잘 먹어요. 여름에 삼겹살도 그렇고 등등 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 지금도 안 먹습니다. 지금도 안 먹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아직도 구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예수님 온 걸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지금도 구약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토끼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후에 가서 보면 물고기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9절 이후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이런 건 먹어도 되는데 그런 거 없는 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징어니 갈치니 글쎄 모르겠어요. 새우도 이런 거에 속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구약시대로 끝난 거예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시민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거를 왜 하나님이 먹어도 되는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런 걸 왜 다 구분했냐. 그 초점만 아시면 돼. 가서 11장 46절 47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은 짐승과 날짐승과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과 땅에서 기는 모든 창조물에 관한 법이니 곧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 사이에 구별을 두기 위한 법이다. 구별을 둔다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거룩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불러줬어요.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하고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다 먹은 거야. 이거 다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먹으면 안 되고 이건 먹으면 되고 이걸 규정을 해놔서 이 규정을 따르는 사람만 하나님께로 거룩히 구별된 그런 민족이라고 하나님이 봐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특별히 뭐 갈치가 더 나쁘고 문어가 더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쁘니까 이게 먹지 말라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앞뒤 문맥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기 위해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규정을 이제 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레위기 이제 12장에 가면 정결례라는 게 있어요. 정결례는 여인이 아기를 낳는단 말이야. 아기를 낳은 이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지금 이거 따라야 될까요? 따르지 않아야 될까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줘야 되고 그래서 아들인 경우에는 30일 동안 분리가 돼야 돼. 여인이 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2주 동안 부정해. 알겠죠? 여자는 할례 없습니다. 예, 그러고선 여자아이를 낳는데 2주 동안 부정한 이후에 남자의 경우에는 30일 동안 분리가 됐거든요. 요거는 60일 동안 분리가 된다. 이런 정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누가복음 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쭉 나오는 가운데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2장 21절에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 여드레가 찼을 때 8일째 할례를 하는 거구나. 그럼 그 전에 7일 동안은 마리아가 부정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맞죠? 예, 그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것은 그분께서 태 속에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이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모세의 율법에 따라,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지금 읽은 레위기 12장에 따라, 그렇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며 며칠을 채워야 돼요? 예, 두 주가 부정했고 그 다음에 60일을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총 두 주면 14일에다가 60일이면 74일을 채웠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아이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약 두 달 반 정도 된 그런 상태로 올라간 거다. 아시겠죠? 지금 애기 나면 두 달 반쯤 되면 어떤 상태인지 대충 어머니들이 이해하시죠?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치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23절에 이것은 주의 율법에 기록된 바 태를 여는 모든 남자는 주께 거룩한 자라 불리리라 한 대로 아이를 주께 드리고 자 아기를 낳았어요. 예수님 말고 보통 보이들 낳았단 말이야. 오, 저 보이 나니까 저 보이가 거룩하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막똥 싸고 이러는데 이게 뭐가 거룩해? 그렇잖아요. 오줌 싸고 막 그러는데 뭐가 거룩해? 우리가 생각에는. 그럼 무슨 이제 주님께로 거룩해. 구분이 됐다는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항상 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예. 네. 거룩히 구분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서 이르신 것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리라 합니다. 해서 마리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 아니면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로 희생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레위기로 올라와 보세요. 레위기 12장. 레위기 12장. 예, 거기 가서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6절. 아들을 위해서는 딸을 위해서든 그녀를 정결하게 하는 날들을 채우면 그녀는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헌물로 취하고 또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 새끼를 죄헌물로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된다. 두 개의 헌물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하나는 예, 번제헌물, 하나는 죄헌물. 근데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가져갈 게 없어 이거에. 그럼 어떻게 돼?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것을 주 앞에 드려서 그녀를 위해 속죄할지니 그래하면 그녀가 자기의 피 유출해서 정결하게 되리라. 8절. 그런데 그녀가 어린 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거든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뭘 가져가요? 어린 양을 가져가요? 아니면 두 마리를 가져가요? 두 마리를 가져가는 걸 보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린 양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 알겠죠?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 14장은 나병에 대한 거예요. 나병. 그래서 오늘은 나병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13장은 자그만치 몇 절까지냐? 59절이에요. 그 다음에 59절이 다 나병에 대한 거예요. 다 처음부터까지 나병. 오케이, 59절. 그 다음에 14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이것도 57절까지 이거는 나병에서 정결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드려야 될 속죄 제물이 뭔가 그걸 설명하는 게 57절이에요. 59절, 57절을 할애할 정도면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나병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병은 성경에서 어디에 처음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표적을 주세요. 그렇죠? 모세가 못 간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거든 내 손을 여기다 집어넣어 품에 집어넣어 이렇게 꺼내면 이게 나병이 생긴다. 이런 표적을 주면서 처음으로 나병이 이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적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걸 여러 가지 것 중에 왜 그걸 했을까? 첫째는 무언가 변하는 게 보이는 병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집어넣고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면 표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품에 집어넣고 딱 꺼내면 거기 표현대로 이 손이 하얗게 변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병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병인 거야.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병을 이집트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표적으로 줬다. 성경 가서 보니까 나병이라는 게 영어로 레프로시 이렇게 돼 있는데 명사로 39번 그 다음에 나병을 앓는 사람을 레퍼, 이렇게 해서 단수 복수 다 합쳐서 23번. 그 다음에 나병이 있는 형용사라서 레프로스가 6번에서 성경 전체에 68회가 나와요. 68회.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장, 13장, 14장이 전체가 다 나병에 대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 있다. 자, 그러면 나병은, 그 당시의 나병하고 지금의 나병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있죠? 그렇죠? 그 나병하고 여기 지금 레위기 이런 데 나와 있는 나병은 조금 다른 종류다. 비슷한 어떤 그런 질병, 피부에 생기는 그런 질병은 사실인데 조금 다른 종류다. 그래서 나병은 가서 보니까 증세가 처음에 피부가 조금 빨갛게 되었다가 회색 딱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2cm에서 5cm 정도 이렇게 원이 되기도 하며 그것보다 더 크게 되는 이와 같은 병이에요. 건강에 그리 아주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고칠 수 없는 병으로 간주가 됐고 또 전염성은 없는데 어떤 거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옮겨가는 병이에요. 아버지가 나병 환자면 그 옮겨간단 말이야. 옮겨가는 그런 병이에요. 대를 이어서 전해지는 그런 병인데 이렇게 대를 지나면서 점차로 증세가 약화가 되는 그와 같은 병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나병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에 대한 증상과 치료 방법은 레위기 13장, 그 다음에 14장에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고대 사람들은 이 병을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이렇게 인지를 하고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특히 유대인들은 나병을 전염병, 역병,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 많은 경우 나병이 생겼다. 그래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됐습니다. 나병 환자가 됐어요. 또그 다음에 게하시라고 하는 엘리사의 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 종이 악한 일을 했죠. 나아만 장군이 나병 환자인데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왔단 말이에요. 모든 걸 많이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아, 근데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아, 내 생각 같아서 요만한 거 하나도 좀 받아서 날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받는 거라. 아, 그러고서 그냥 보내는 거야. 나병이 났는데. 그러니까 몰래 자기가 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이걸 원합니다. 해갖고 물건을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나아만의 나병이 네게 가서 붙을지어다 해서 게하시가 나병 환자가 되는 그런 내용이 열왕기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누가 있냐 하면 지난 시간에 제사장만 향을 드릴 수 있는데 자기가 향을 드리겠다고 우기던 우시아가 평생 나병 환자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 가서 보시면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에요. 여기엔 특별한 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환자는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제사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해야 들어와서 살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넌 부정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배너라는 영화 봤어요? 배너? 네, 그런 데 가서 보시면 그 주인공의 어머니하고 여자 동생이 나병이 걸려서 그 동굴에 이렇게 거하는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나병입니다. 나병. 그래서 제사장을 봐야 되고 일단 나병에 걸린 걸로 확인이 된다. 제사장이 확인하면 사회에서 모든 이 권리가 박탈당한 거예요. 나병에 걸리면 말 그대로 인생이 끝장이 나는 거다. 이게. 근데 나병은 사람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여기 레위기 13장 14장에 가서 보면 집에도 발생하고 이런 벽에도 발생해요. 이게 집을 부셔야 돼요. 이 집에도 발생하고 옷에도 발생하고 가죽 물건에도 발생하고 이게 나병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벽이라든지 옷이라든지 가죽이라든지 이런 데 발생한 나병이 지금 현대 의학에서 어떤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역시 그런 게 생긴다. 어느 지역에 갔더니 막 집에 나병이 생긴다. 그러면 무언가 심각한 악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은 특별히 사회가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내리는 그런 병으로 이제 간주가 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뒀느냐? 예. 나병에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둔 이유는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번에 우리 메르스 사태도 있지만 메르스 걸리면 착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뭐든 일단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못 고치니까, 못 고치니까. 마찬가지예요. 나병도 걸리면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정을 해서,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진영 밖으로 내쫓은 거예요. 방법이 없어.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다. 그래서 나병을 가서 자세히 연구해 보면 우리의 죄하고 너무 비슷해요. 우리의 죄하고. 자, 한번 나병하고 죄병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 봅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이사야가 죄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을 표현하면서 온 몸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상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나병의 증세예요. 나병의 증세. 자, 나병은 레위기 13장 3절 가서 보면 피부보다 깊은 데 들어있어요. 나병 자체가 이 피부에 나는 게 아니라 피부보다 이렇게 우묵한 데에서 이게 나병이 생기는 거라. 그게 뭐예요? 뭘 바르는 거, 표면에 뭐 바르는 거는 나을 수가 없는 병이에요. 이게. 둘째는 서서히 퍼져요. 이게 한 군데 여기 생기면 절대 가만히 안 있어. 이게 온 몸에 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눈에 띄지 않는데 반드시 퍼집니다. 그 다음에 셋째,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들어요. 더럽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나병에 걸리면 코가 문드러지기도 하고 팔이 손이 다 잘리기도 하고 그게 형태가 변형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그렇게 만들어 보여 수치스럽게 치욕스럽게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추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죄병이라는 이런 나병에 이거 걸리면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지옥불 속에 해서 격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격리할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데 말 그대로 죽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런 병이 나병이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환자의 옷은 불로 태워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한 그런 모든 결과 다 태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할수 있는 일은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뭐만 해요? 이거 보고는 정결하다, 부정하다만 이야기하는 거다. 못 고치는 병이에요. 고칠 수가 없다. 자,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사장이 와서 판단했는데 아, 이게 부정한 죄로 판명이 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출애를 당할 때 그냥 출애 당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알겠죠? 사람만 만나면 사람이 여기 나타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먼저 여기서 소리를 쳐야 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소리를 쳐야만 되는 그런 병이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 그래서 나만의 나병도 누가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나만이 나병을 안는 상태에서 그래서 뭐 왕의 편지까지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 땅에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왔으니 나를 고쳐 주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뭐라 그래?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 내가 어떻게 고쳐주냐 이거를 이거는 곧 시리아 왕이 나하고 전쟁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왕이 이걸 내가 어떻게 고치는 내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누구에게 보내라 그래요 엘리사에게 보내면 됩니다 엘리사에게 갔더니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시리아에는 바르발강도 있고 이 요르단강 여러분 한번 가서 요르단강 한번 가서 보세요. 나중에 계기가 되면 한번 성경의 지리를 한번 연구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요르단강이 저 북쪽에는 그래도 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좀 넓지만 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말 그대로 거의 강이 아니에요. 그건 강이 요만한 개울이라고. 지금 이 나만이 병을 고치러 왔는데 그 지저분한 그 조그만 이런 강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났잖아요. 근데 종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장군님 그거보다 더 심한 일도 하라 그래도 지금 해야 될 판국에 아 물속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종도 잘 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잖아요. 그렇잖아 지구 일곱 바퀴 돌아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어? 그게 아니라 요르단에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하니까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딜이에요. 이게 어떻게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떻게 표현해?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그리고 나병은 나오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에 있듯이 정결례 예식을 해야 돼요. 그 정결례 예식을 할때 뭐라고 하냐? 속죄를 한다고 했어요. 속죄. 알겠죠? 그러니까 죄를 속한다는 어톤먼트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근데 이 속죄가 뭐가 필요했냐? 이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할 때는 뭐가 필요했냐?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그래야 정결하게 될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여러분 가셔서 누가복음 쭉 가서 보시면 누가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을 했냐? 예수님의 전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알겠죠? 마태복음 이런 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중요도에 따라, 그거에 따라 기록이 된그 순서가. 누가복음은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기록이 된 거다. 그 순서대로 기록된 거 여러분 가셔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는 거 가서 보시면 병을 고치는데 처음에 뭘 고쳐요?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나병 환자. 나병 환자 고친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사람 고쳐주시고는 내 죄들이 용서되었다 해서 죄병을 고쳐줘요. 그래서 이 나병과 이 죄병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죄병도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람 못 고쳐요. 다시? 네, 사람 못 고쳐요. 나병도 하나님만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고치려면 속죄가 있어요. 속죄 헌물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나병도 속죄 헌물로 어린 양이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매칭이 되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자꾸 나병 이야기를 하느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나병과 비슷한 죄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 유일무이한 분이야. 그분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자, 15장에 가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몸에서 여러 가지가 유출되어 나오는 이런 케이스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매들 같은 경우, 이 생리현상이라든지 이런 모든 거, 이거 유출되는 거, 이런 걸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15장에 나오고, 드디어 이제 레위기의 핵심장이 16장이에요. 16장. 16장은 조금 좀 이렇게 보면서 같이 좀, 신중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7개 명절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명절, 레위기 23장 중심으로, 그 다음에 안식년, 희년,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365일 가운데, 어느 날이 가장 중요하냐? 속죄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속죄일에, 1년 동안 속죄하지 못한 모든 죄가 한 번에 그냥 싹 덮이는 날이에요, 그날. 알겠죠? 덮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묵은 때가 완전히 없어지듯이 하여튼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속죄하지 못한 죄가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 7월 10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7월 10일. 7월 10일쯤 되면 언제쯤 되는 거냐 하면 10월 초순쯤 되는 거예요. 10월 초, 9월 말. 알겠죠? 이쯤 될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여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을 때 거기 휘장이 있다 그랬죠? 휘장을 이렇게 가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일시에 덮어주는 그와 같은 일을 해요. 그게 속죄일이에요. 속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기 1948년도에 저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여러 번 전쟁을 치렀어요. 그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 중에 유명한 전쟁이 하나가 뭐냐? 속죄일 전쟁이에요. 속죄일은 안식일이라 일을 못하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사방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게 요임키퍼 전쟁이다. 요임키퍼. 그 요임키퍼 전쟁이 그 키퍼라고 하는 게 그게 뭐냐? 덮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이런 거 이제 기억을 하면서. 먼저 레위기 16장 29절 보겠습니다. 2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은 너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속죄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뭐 오락을 즐기고 영화 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스마트폰 다 끄고 계속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이든지 그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그날은 아무 일도 안 해야 되고 그리고 밥도 안 먹어야 돼요. 괴롭게 해야 되니까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물도 먹으면 안 되고 완전히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해서 영원한 법규예요. 그래서 1948년 저기 돌아온 이후에도 매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일을 며칠에 7월 10일 날 지키는 거다. 자, 그럼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가서 보겠습니다. 1절 2절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모세에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라. 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 모세에게 아론 보고 아무 때나 들어오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술 취해갖고 아무 때나 들어간 거예요. 아무 때나.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 때나 들어가면 안 된다. 정해진 날에 들어오되 그것도 몇 명이 들어가야 되냐? 아론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론만. 그래서 34절에도 가서 보면 34절 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에 너에게 영전한 법규가 될지니라 하니까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해서 아론만 정해진 때에 딱 들어가는 날이니까 대제사장만 백성을 위해서 홀로 들어가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누구 혼자 하시는 거예요? 속죄는 누구 혼자예요? 예수님 혼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하는 거예요. 거길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고 마리아를 끼워놓고 뭘 집어넣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거다. 둘째, 대제사장 원래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화려한 옷. 그런데 이 속죄일에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그 화려한 옷을 다 버리고 예, 그리고 일반 옷을 입어야 돼요. 거기 가서 보니까 4절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아마로 된 옷을 입고 그렇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관 이게 뭐예요? 다 아마라는 게 린넨이에요. 린넨 그렇거든요. 원래 대제사장이 아주 아름답고 비싸고 뭐 이렇게 보석이 달리는 관 같은 거 이런 거 다 쓰고 그렇게 멋있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속죄할 때는 그런 걸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하늘에 계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의 왕좌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속죄를 이렇게 이 땅에 올 때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고 오셨다고. 알겠죠? 그래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영광이 되는 것, 명예,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겠습니다는 그런 표시로 대제사장이 평범한 그와 같은 린넨 옷을 입고 그러고 가서 이 속죄일에 자기의 일을 했다. 거기 가서 보면 또 씻었다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광야에 있고 그런데 얼마나 지저분하게 그거 다 씻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까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죄가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었다. 자, 그런데 대제사장은 또 뭐를 해야 되냐? 죄 헌물을 드려야 돼요. 속죄를 이루려면 죄 헌물을 드려야 돼.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죄 헌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죄 헌물은 종류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드린 죄 헌물이 있고 그 다음에 나도 죄를 지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죄 헌물이 하나가 있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는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6절에서 11절 가서 보니까 그래서 순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면 하나는 번제 헌물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 헌물로 순염소 새끼 두 마리와 번제어물로 순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러니까 번제어물은 완전히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그 번제어물로 죄헌물로 두 개를 갖고 왔어요. 두 마리 순염소 두 마리. 예. 이렇게 이제 해서 가서 보니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았어요. 8절에서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이렇게 해서 주님께 하나는 잡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리는 염소가 하나 있고 하나는 살려둔 염소가 있어요. 그 살려둔 염소를 스케이프 고우트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속죄양을 삼았다 그러죠, 누구를. 그렇죠? 사실은 속죄 염소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는 이 사람 뭐 해서 이걸 처벌해야 되는데 대신에 누구 딴 사람을 걸어넣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주게 될 때 이 사람이 속죄양이 됐다 이 얘기하는 게 그게 스케이프고트예요. 속죄 염소. 그래서 죽이는 염소가 있고 살리는 염소가 있는 거예요. 이 속죄 이 제물로 이제 드린 게. 자,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는 뭘 잡아야 되냐. 6절에 가서 보니까 죄헌물 수소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론이 가져가서 드려야 될 게 세 가지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소를 잡아서 드려야 돼. 자기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이 받아주신단 말이야. 둘째, 온 백성을 위해서는 두 종류를 바쳐요. 하나는 죄헌물, 하나는 번제헌물. 번제헌물은 순양을 잡아서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순염소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잡아서 죽이는 순염소가 있고 하나는 살려두는 순염소가 있다. 살려두는 순염소를 스케이프 고우트, 속죄 염소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자, 그러면 죽이는 염소 그건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자,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내용을 가서 12절에서 13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 먼저 읽어볼까요?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헌물의 수소를 잡아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수치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이거 그림. 이거 보면, 예, 이 성소 가서 보면 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그치? 여기 베일이 있단 말이야. 그 베일 안에 가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긍휼의 자리가 들어있고, 여기 언약궤가 들어있고, 여기 긍휼의 자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요 사이에 거하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그룹과 그룹이 닿는 요기에. 근데 가서 하나님을 보면 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향을 피워놔서 향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건 절대 보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그렇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한번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돼 있냐. 향을 가지고 한번 들어가고, 14절. 이제 그 다음에,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의 속죄 제물로 죽인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일곱 번 뿌릴지니라. 자, 향을 피웠어요. 여기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상태로 나와가지고는 자기를 위해서 죽인 수소, 그 피를 가져다가 갖다가 여기다 갖다 뿌리는 거예요. 두 번 들어간 거예요, 그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나옵니다. 예, 15절에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헌물의 염소, 염소가 두 마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죽이는 염소, 하나는 살리는 염소. 그렇죠? 죽이는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해 속죄해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대제사장은 실질적으로 휘장 안에 몇 번 들어가는 거예요? 세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속죄의 일행이나 한 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속죄의 일행은 한 번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1년에 실질적으로는 세 번 들어가는 거예요. 향을 피우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고, 그렇죠? 자기를 위해 죽인 그 수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한 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죽인 그 순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서 들어가서 세 번을 들어가는 거다. 자, 이렇게 해서 속죄를 이루었습니다. 속죄를. 근데 속죄를 이루었는데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속죄는 이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살아있는 염소를 처분을 하는 내용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모든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화해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다 자백을 해서 염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염소에게로 옮깁니다.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다 이 염소 위에다가 안수를 통해서 얹혀놓고는 광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해서 그 염소는 다시는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네, 죄와 불법을 완전히 이 염소가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속죄를 하고 그 다음에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완전히 치우는 그 두 가지 일을 그거를 두 마리 순염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죄 헌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를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지을 죄도 있고 다 죄가 있잖아요. 그 죄들을 완전히 제거하신다. 살아있는 속죄염소처럼.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속죄염소를. 그러한 의미의 속죄염소. 이거를 우리 개혁성경은 속죄염소라고 안 하고 아사살인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사살.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사살이 뭔가. 그러니 이거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이게 아사살이 뭔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가서 보세요. 영어로는 scapegoat. 너무나 뭐 많이 쓰는 그런 단어예요. 속죄염소다. 속죄염소. 이렇게 돼서 예, 이 모든 것이 매해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해 반복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 죄들을 치웠어요? 못 치웠어요? 완전히 제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뭐만 한 거예요? 예표로서 그림자로서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실체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라.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실체가. 알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걸어온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해하시죠? 세상, 사람이 걸어오고 있는데 어린 양을 보라 그러니 너무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어떤 어린 양이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개혁성경처럼. Take away. 어떻게?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치워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 지고 가면 여기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래서 죄를 제거하시고, 죄를 속죄하시고, 그 두 개가 이루어지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속죄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는 제거하시고 그렇게 되면 이 완벽한 것과 같은 죄 헌물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 받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 피를 볼 때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 피를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신정 국가에서 이거 안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해야지 하고 마지못해 전통에 따라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지옥행이야. 그거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난 그대로 믿고 이 피가 나를 속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만. 근데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땅에서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그렇게 표출을 희생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표출을 해야만 되는 거라. 구약 시대에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 자, 이제 16장 넘어가서 이제 17장에 가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피에 대한 내용이 11절에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10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혼을 속죄하는 건 피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를 흘리지 않고 예를 들어 뭐 전기의자 앉아서 돌아가셨다. 예를 들어 속죄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뭐 돼야 돼?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실 때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덮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준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피를 흘려야 내가 받는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노아의 그 방주 그 이후에도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린 걸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피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 그렇죠? 여기 지금 이 레위기에서 나오는 모든 게 다 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1에서 9장 22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피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이걸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노아에게 육식을 허락하시면서 피째 먹으면 안 된다. 피가 생명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고 여기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게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혼을 위해 속죄를 한다. 그래서 반드시 피의 희생물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가서 보니까 7절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들이 전에 마귀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갔으나 다시는 그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지 말지니 이것은 그들의 대대로 그들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에 살거나 할 때 마귀들에게 아무 데서나 피를 바쳤다는 거예요. 우리 무당들 들고 닭 죽이고 하면 다 피 갖다 바치잖아요. 네팔이고 이런 데 가면 거기 다 제사장 샤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샤만이 다 뭐 죽이고 해갖고 다 피 바치거든요. 이게 마귀들에게 바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피를 드리면 안 되고 어디에서만 드려야 돼요? 회중의 성막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거기에 와서만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아무 데서나 마귀들에게 드리니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피는 혼과 관련 있는 신성한 물질, 모든 육체의 생명이 바로 피예요. 그렇게 되면 피째 짐승을 먹는 것은 하나님이 엄격히 금한다. 그래서 피를 완전히 뺀 그와 같은 음식을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코셔, 코셔. 이것을 어긴 자는 죽음에 처해졌어요.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피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포도즙을 성경 창세기 49장 11절엔 포도의 피라 그랬어요. 여러분 포도의 피라 그랬어요. 포도즙을. 포도의 생명이 그게 포도즙이에요. 그게 포도의 피라고.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죠? 피라고 하는 게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피를 어디다 갖다 뿌렸어요? 제단에 뿌리고 또 특별히 1년에 한 차례는 긍휼의 자리에 갖다가 뿌린 거예요. 긍휼의 자리 아까 이거 보여주세요. 여기다 갖다 피를 뿌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 이 밑에 율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피를 보면 그럼 어떻게 정죄를 멈춘단 말이에요.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이런 피가 이 안에 가면 흥건이기나 고여있고 조금 지나면 다 말라붙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게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피가 있는데 뭐가 거룩해. 우리 거기에서 봐서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이 피가 있어야만 내게 근접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정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건 이 피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은 죽기만 한 걸로 다 우리 구원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이단이에요. 심각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 죽음이 피가 아니냐 그 이단 교래요. 죽음 다르고 피 다른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도 어린 양을 죽여요. 아, 죽인 걸로는 죽음의 사자를 못 막아요. 어떻게 돼요? 죽인 다음에 피를 흘려서 그걸 담아서 우슬초로 갖다 문에다가 뿌려야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흘려졌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역할 몇 가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봐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대속한다. 대신 속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썩지 않는 피다.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썩지 않는 피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원수 관계를 그걸 화해하게 만드는 그런 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결과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하고 화해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의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피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떨어져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또 그 피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며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심지어 하늘의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의 피가 한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3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장에. 자, 18장은 성적 윤리에 대한 거예요. 성적 윤리. 한마디로 친족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몰렉에게 아이를 바치면 안 된다. 몰렉이라는 암몬의 잡신이 있어요. 그 몰렉이라는 신은 이렇게 돌이나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빨갛게 달구었어요. 그 위에다가 아이를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이러한 인신제사를 받는 신이 암몬의 몰렉신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냐? 솔로몬이 했다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솔로몬이 그 일을 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왕이 했다. 예레미야 당시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했다고 예레미야 32장 35절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는 가나안 족속이 하는 거다. 하나님 백성 하는 거 아니다. 솔로몬이 나중에 정신이 나갔거든요. 여자들에게 모든 걸 뺏겨갖고 부인이 천명이 되고 그랬으니까 정신이 없었겠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몰렉을 만들었어요. 몰렉을.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18장 22절에 동성애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20장 13절에 죽이라 그랬어요. 지금 죽이라 그러면 큰일 나지. 예,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는 동성애는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23절에 짐승하고 관계를 맺는 수간하는 자도 20장 15절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런 일은 가나안 족속이 행하는 거다. 가나안 족속.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것들 중에 어느 하나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나니 이 모든 민족들이 이 모든 것들로 더럽게 됐다. 왜 가나안 족속을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냐. 가나안 족속이 이런 악한 일을 했단 말이야. 몰래게가 아이를 바치고 수관을 하고 동성애를 하고 아주 온 땅을 더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그 땅도 더럽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땅의 불법을 그 땅에게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자기 거주민을 토하여낸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들이 악하게 되면 땅 자체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이 발생을 한다. 자, 19장에는 여러 가지 윤리와 의식법이 나와 있고 20장에는 여러 가지 불법에 대한 처벌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1장엔 제사장의 행동 지침이 나와 있고 22장에는 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안 받으시는 거 헌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시간에 걸쳐서 레위기 23장부터 2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